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입법회가 중국 당국이 지지하는 행정장관 선거 개혁안을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실시된 표결에서 참석 의원 37명 가운데 2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8명에 그쳤습니다. 시민당의 앨런 넝 대표는 허울뿐인 선거 개혁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성스러운 표결에 임했다며 이로써 진정한 선택을 염원하는 홍콩인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개혁안에 반대해온 친민주주의 시위대 시위대 진영은 개혁안 부결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 당국은 표결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표결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보통 선거로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중국 당국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폭력, 박해 등으로 인한 난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자국에서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최고사무소 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거의 6천만 명의 강제 이주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5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4만 2,500명이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 또 최근 5년간 무력 충돌과 박해로 인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인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도록 만들었다고 난민기구는 지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오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이 회칙에서 기후변화는 대부분 인간 행동으로 초래됐다며 이 문제가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회칙은 또 인류는 이 같은 온난화 또는 적어도 이를 생산하거나 악화시킨 인간 활동의 결과물들과 싸우기 위해 생활 방식, 생산, 소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회칙에서 오염에 맞서 싸우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어젯밤 무장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찰스턴 시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원미상의 20대 백인 남성이 기도회가 열리고 있던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 건물에 들어가 신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8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밖에 몇 명이 더 총상을 입었지만 이들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은 희생자 가운데 교회 목사이자 지역 정치인인 글렌 메타 핀크니 주 상원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현상금도 내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추가로 2명이 더 사망해 전체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또 오늘 3건의 추가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전체 감염자 수도 16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한국 내 메르스 확산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한국 당국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메르스가 확산된 주요 요인은 의료 종사자들의 메르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병원에서 적절한 감염 방지와 통제 조치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10달러 지폐에 5년 안에 여성의 초상화가 등장합니다. 새로 제작될 10달러 지폐는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비준 100주년에 맞춰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100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이콥 루미 재무장관은 어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더 뉴 10으로 명명된 캠페인을 벌여 어떤 여성의 초상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의 흡연율이 매우 높다고 하죠. 건강을 생각해서 끊어야 하긴 하는데 이왕 몸 상한 거 그냥 담배 피고 만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이런 분들 이 연구 결과 한번 들어보시죠. 담배를 끊고 15년이 지나면 신부전과 사망 위험이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을 사람과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향군인 의료센터 연구팀이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끊은 지 15년 이상 된 사람,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13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담배를 끊고 15년이 지난 사람들의 신부전 발생률은 21%로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 21%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부전은 심장의 좌심실에 이상이 생겨서 체내 모든 기관과 조직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인데요.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은 편으로 매우 위험한 질병에 속하죠. 자, 그럼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신부전 위험이 평생 금연자나 담배를 끊고 15년이 지난 사람보다 50% 더 높았고요. 또한 현재를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평생 금연한 사람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자, 흡연자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금연을 하는 것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오늘 아침 구름 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죠. 자,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오고 있고 중부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자, 평양은 오전엔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량 되겠습니다. 신해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오전엔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9명이 사망했습니다. 흑인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구 온난화 원인에 대해서 미국 가톨릭 신자들의 의견이 갈려있다는 소식. 경기 회복 추세에 힘입어서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총격 사건 소식부터 보죠.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언제 사건이 일어났나요?
네, 어제 17일 수요일 밤 9시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에 있는 이메뉴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신자들에게 총을 난사한 뒤 달아났습니다. 밤새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서 범인을 잡기 위한 수색 작전을 벌였는데요.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네, 경찰이 용의자 신상은 파악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금발에 체구가 작은 20대 초반의 백인 청년으로만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은 이 청년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찰스턴시 경찰은 CCTV, 그러니까 폐쇄 회로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고요. 조셉 라일리 찰스턴 시장은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증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오 범죄라고 하면 특정 인종이나 종교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말하죠.
네, 맞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사회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품고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증오 범죄라고 하는데요. 네. 라일리 시장은 교회에 걸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순전히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아주 악랄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렉 멀른 찰스턴 경찰국장 역시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 사건이 일어난 뒤에 한동안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기도 했었는데요. 폭탄이 설치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폭탄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밤 늦은 시간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았나 보죠?
뭐 당시 교회 안에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또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용의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그 모임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총을 난사했다는 겁니다.
네.
용의자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8명이 사망했고요.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중 1명이 또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담임 목사인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핑크니 목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상원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면서 정치인이기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핑크니 목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사상 흑인으로서는 가장 젊은 나이에 주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었습니다. 18살에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1996년에 23살 나이로 주 하원의원에 선출됐고요. 2000년 27살 때부터는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돼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월터 스콧이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비무장 상태,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달아나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흑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항의 집회가 벌어졌는데요. 핑크니 목사도 이 사건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 상원의원으로서 경찰에게 바디카메라, 그러니까 옷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통과해서 최근 법으로 발효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교회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니라 자유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메뉴엘 아프리칸 감리교회는 19세기 초에 인종차별을 피해서 도망한 흑인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 초기에 공동 설립자가 노예들의 봉기를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계획이 발각돼서 교회 공동 설립자를 포함해서 35명이 처형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도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에서 충격 사건이 일어났으니 찰스턴 시민들의 충격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찰스턴에는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막 선거 유세를 하고 떠났고요. 이 공화당의 제프 시 후보가 오늘 18일 찰스턴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부시 후보는 이런 충격 사건이 일어나자 일정을 취소했고요.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이런 증오 범죄 사건이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뭐 최근의 일로 그 지난 2012년에 미러키주의 한 시크교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스스로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밝힌 퇴역 군인이 총을 난사하면서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가뭄이 심하다고 하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주들도 가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뭄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 있는 이 가톨릭 교인들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가톨릭 교인의 71%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답한 가톨릭 신자는 48%였고요. 또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인간과 관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 정도에 그쳤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이 같은 비율은 일반인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요. 일반인 응답자의 경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68%였고요. 그 이유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45%, 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6%였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이 가톨릭 교도들의 반응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황의 회칙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교황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죠.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도 크지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18일 몇 시간 전에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초에 그 초안이 유출되면서 내용이 미리 알려졌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면서 지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혹독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보통 공화당은 지구온난화에 회의적이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어땠나요? 이 정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 가톨릭 신자들은 62%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가톨릭 신자들은 24%에 그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64%의 민주당원들이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꼽은 데 비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22%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교황의 견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부담을 좀 주지 않을까요?
네, 현재 그 대선 출마를 발표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로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있고요.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릭 센터럼 펜실베니아 전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후보군 가운데서는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과 제프 시 전 주지사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지난해 연방정부 당국이 실시한 한 조사 자료에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취약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인 이들도 이 다른 많은 공화당 의원들처럼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데 의문을 품거나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 정치 후원금 모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환경을 규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큰손 기업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려면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두 후보 이 교황의 이번 회칙에 대한 입장도 밝혔나요?
네, 제프시 후보는 자신이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신부나 추기경, 교황 등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얻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리를 뒀고요. 루비오 의원은 아직까지 교황의 회칙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가 인간의 활동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한편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오는 9월에 미국을 방문하고요.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그동안 내내 떨어져 왔던 미국의 출산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통계센터가 17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2014년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한 해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0.4명 증가했는데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모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난 겁니까?
네, 지난해 2014년에 태어난 아기는 총 398만 명으로 기록됐는데요. 한 해 전인 2013년에는 39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이 더 태어난 거죠.
네.
이런 출산율 증가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들이 가장 큰 공헌을 했는데요.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의 출산 증가율은 6%에 달했습니다.
자, 그럼 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지 가늠하는 인구 조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조금 늘었습니다. 2013년에 1.858명에서 지난해는 1.8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당 두 명 조금 못 되는 자녀를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의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명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이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자, 이런 출산율 증가는 아무래도 경제와 관계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가 끝나고 있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여성들이 그만큼 출산에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죠.
네.
실제로 일자리 증가율의 경우 지난 4월에 22만 3천 개 일자리가 느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5월에 1.2% 증가했는데 이 모두 경기 호조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이 모두 여성들이 아기를 갖는데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10대 청소년 출산율도 계속 떨어져 왔는데요. 자, 이번에 10대 청소년의 출산율도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보통 가임기를 15살에서 44살로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15살에서 19살 사이에 여성이 낳은 아기는 약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24.2명을 출산한 거죠. 한 해 전과 비교하면 9%나 떨어진 겁니다.
네.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은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7% 이상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91년이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60%가 넘게 떨어진 겁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배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배심 제도 늘 궁금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이 백인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과잉 진압한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바로 이런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이런 논란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지난해 있었던 퍼거슨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살 흑인 청년인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인 내런 윌슨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후에 윌슨 경관이 불기소됐다는 결정이 나면서 이 전국적으로 더 큰 시위가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당시 숨진 흑인 청년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었죠.
자, 그런데 당시 윌슨 경관의 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게 대배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대배심이 윌슨 경관을 불기소, 그러니까 이 살인죄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당시 이 결정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도대체 대배심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네.
예, 미국인들에게도 조금은 낯선 이름인 대배심. 오늘은 이 대배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대배심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기원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예, 대배심의 기원은 12세기 영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왕이 지나치게 법을 남용해서 평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 이 대배심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대배심 제도가 이미 폐지됐고요.
네.
대신에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배심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수정헌법 5조를 보면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서 그 누구도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반드시 대배심이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주가 똑같이 이 대배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5조의 일부 문안에 대해서 각 주의 재량권을 인정했는데요. 때문에 이 연방 대배심을 제외하고 워싱턴 DC와 예, 커네티컷주와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두 개의 주는 대배심 제도를 공식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밖에 23개 주에서는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만 대배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25개 주는 대배심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대배심은 그럼 어떤 때 적용되는 건가요?
예,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 2013년에 이 북한에서는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었죠. 이 죄수복을 입고 손이 묶인 채 법원에 서 있는 장성택의 모습은 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예, 장성택의 경우 중범죄로 최고재판소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만약 북한에 대배심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선 일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방 대배심이 모집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배심이 장성택의 8가지 죄목들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장성택을 법정에 기소할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대배심 제도는 모든 재판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대배심 기소 여부는 형사 재판에만 도입되는데요. 주로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재판에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내리게 되고요. 연방 차원의 중범죄일 경우에는 연방 대배심이 구성돼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흔히 말하는 배심 제도라고 하면
네.
이 재판장이 앉아서 유무죄를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배심원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은 소배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배심과 대배심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이 소배심은 재판에 참여해서 피의자와 검찰, 증인의 증언까지 다 듣고 이 피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배심은 검찰 측이 사건을 수사해서 제시한 증거를 듣고 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는데요. 소배심이 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반면에 대배심의 심사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성원의 규모도 다른데요. 소배심은 인원이 12명이지만 대배심은 최소한 16명에서 23명에 달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대배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배심이 심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검찰 측이 이 대배심을 소집해서 기소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대배심들이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는지 심사하는 건데요. 이 검사와 증인의 증언을 듣긴 하지만 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 본인이 직접 심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이후 각 기소 항목에 대해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배심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대배심은 12명이 찬성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대배심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소배심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예, 소배심원들은 증인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친구, 가족 등 어느 사람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하고요. 범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대배심은 그렇게까지 사건에서 격리될 필요는 없는데요. 개인이 스스로 조사를 해도 되고요.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선서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대배심에게 제공되는 증거 자료도 이 소배심과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검찰 측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어디서 전해 들은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자료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기소가 확정되고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소배심들은 더 철저한 증거들을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대배심의 기소 여부 결정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처음에 말씀드린 이 퍼거슨 사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대배심이 이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배심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네.
예, 우선 피의자는 대배심 앞에서 본인이 직접 증언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윌슨 경관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 측이 윌슨 경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대배심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배심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망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검사는 대배심들에게 방대한 자료를 주고는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스스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검사가 윌슨 경관을 기소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윌슨 경관을 정말 기소하고 싶었다면 왜 법에 어긋나는지 좀 더 잘 정리해서 대배심에게 알려줬을 거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죠. 거기다가 열흘 후에는 뉴욕시에서도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바로 이런 논란 때문에 일부에선 이 대배심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배심제는 여러 명의 배심원단이 뜻을 모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검사나 판사의 독단을 막고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법적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법률적인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합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만큼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소배심제와 대배심제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배심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만나보시죠.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Delaware, Florid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인디애나 주를 다녀왔죠.
네, 미국 대륙의 중서부에 위치한 주죠. 이 중서부에 위치한 주들은 대부분 이 옥수수나 콩 같은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인디애나 주는 그 가운데서도 이 옥수수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주입니다.
네, 인디애나 주의 주도가 인디애나 폴리스라고 했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인디애나 주에서는 가장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요. 이 해마다 봄이 되면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인디애나 폴리스 500마일이라는 이 국제적인 규모의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립니다. 이 인디애나폴리스 자동차 경주대회를 보러 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씩 몰려오기 때문에 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한적하던 이 인디애나폴리스가 이때만 되면 아주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디애나주를 후지어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네, 미국 언론들은 인디애나 소식을 전할 때 이 간혹 후지어 스테이트 또 인디애나 사람들을 후지어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네. 예, 촌뜨기, 시골뜨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얼핏 기분 나쁠 것도 같은데 이 정작의 인디애나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아이오와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아이오와주는 미국 대륙 중서부에 있다. 하지만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풍광처럼 거친 암벽과 황토길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아이오와주는 평평하다. 오죽하면 아이오와주 출신의 유명한 여행작가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향을 가리켜서 전화번호부 두 건 올려놓고 그 위에 서면 주 전체가 거의 다 보일 거라고 했을까? 물론 작가의 과장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오와주의 풍광을 그려볼 수 있는 얘긴 것 같다. 아이오와주 관광청 제시카 오릴리 홍보 담당관의 설명도 들어보자.
A lot of people think Iowa is flat. We have in the northeast corner, so there's a lot of limestone bluffs.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에요. 아이오와주 북동쪽으로 가면 아이오와 강을 따라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절벽도 있어요. 이 엄청난 규모의 절벽을 본 사람들에게는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물론 주 어디를 가나 대부분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평평하다는 소리이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오와주는 미국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모두 강으로 둘러싸인 유일한 주기도 하다. 동쪽으로는 이웃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를 미시시피강이 나누고 있고 서쪽은 미주리강과 빅시우스강이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다주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변 지역은 중부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질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29번째로 연방에 가입한 주다. 아이오와주 관광청 제시카 오릴리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Iowa became a state back in 1846. The land that became Iowa was part of the Louisiana Purchase that Napoleon Bonaparte sold to.
아이오와주는 1846년에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얻은 땅은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서 미시시피강 서쪽에 있는 땅, 루이지애나 지역도 마저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이오와주입니다.
미국 지형을 표시하는 말 중에 콘벨트라는 표현이 있다.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 주들이 마치 띠처럼 이어져 있어 만들어진 말이다. 아이오와주 역시 이 콘벨트에 속하는 중서부의 전형적인 옥수수 생산지 가운데 하나다. 아이오와주는 또 미국에서는 계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라고 한다.
Well, 아이오와주는 계란주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계란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리고 옥수수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이 발달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죠.
아이오와주의 전체 면적은 14만 6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조금 더 넓은 편이다. 그런데도 인구는 300여만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보다 소, 돼지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요즘 아이오와가 신경을 쓰는 산업은 풍력에너지다. 세계적인 SNS 기업 페이스북도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아이오와주는 종종 영화 덕을 보기도 한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서부 영화 시대를 주름잡던 명배우 존 웨인의 고향이다.
John Wayne, the famous actor, was born in Winterset, Iowa. In fact,
존 웨인은 아이오와주 사람입니다. 아이오와주 윈체스터에서 태어났죠. 9살 때 캘리포니아로 가기 전까지는 아이오와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캘리포니아에서 죽었지만 아이오와주에는 존 웨인의 생가가 잘 보존돼 있죠. 지난달에는 생가 맞은편에 존 웨인 박물관도 개장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건데요. 관람객들이 존 웨인과 미국의 서부 영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장소가 될 겁니다.
You know, I get the distinct feeling that I'm lost.
Are you supposed to be in Iowa?
Yeah.
Well then, you're not that lost.
I'm looking for a bridge. One of those covered bridges out here in this neighborhood.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아이오와 주에 있는 한 다리를 배경으로 촬영된 것이다. 그래서 영화 속 정취를 혹시나 느낄 수 있을까 싶어 지금도 아이오와 주를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한다. 킨케이드와 프란체스카가 거닐던 로즈맨 다리 위에 서 있노라면 정말 어디선가 봄여름이면 지천으로 피어난다는 아이오와주의 죽꽃 들장미 향기가 풍겨올지도 모르겠다.
네, 아이오와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용하고 한적한 아이오와주가 요즘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아이오와주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당원대회, 그러니까 코커스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기 때문이죠. 예, 여기서 나온 결과가 다른 주에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오와 코커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Republicans who are exploring a presidential campaign are in Iowa this weekend. Among the Republicans in Iowa this week, one potential candidate with a name that's been part of the Iowa caucuses many times before.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이 아이오와주입니다.
네. 다른 주가 먼저 당원대회를 하면 안 됩니까?
예, 법적으로 안 될 거야 없는데요.
네.
예, 실제로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로지애나주가 아이오와보다 먼저 코커스를 열어서 이 아이오와주에 도전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오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당원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게 197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20년 넘게 계속되어온 전통을 한순간 뒤집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강했고요. 네. 때마침 이 대통령 후보들과 이 미국 언론들까지 나서서 아이오와 코커스를 원조로 인정한 뒤로는 더 이상 이 아이오와주의 원조에 도전하는 주가 없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오와주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자신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아이오와주 당원대회는 언제 열리나요?
예, 이 당원대회는 원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열리게 됩니다. 네. 예, 아이오와주 민주당 당원대회는 내년 2월 1일에 그리고 공화당 당원대회는 그 다음 날인 2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줄을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이오와주의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 소개해 주시죠.
The back of the Iowa quarter features a schoolhouse, a teacher with some school children planting a tree, and the captions say Foundation in Education.
네, 아이오와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오래된 이 학교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고요. 선생님과 어린 학생들이 나무를 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고요. 최근에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고등학교 졸업률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전 안에 그랜트 우드라는 작은 글자도 새겨져 있네요. 자, 이 그랜트 우드는 화가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화가 그랜트 우드의 고향이 바로 이 아이오와주입니다. 네. 예, 그랜트 우드는 평생에 걸쳐서 아이오와주의 전원 풍경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예, 밝은 색채에 단순하면서 아주 사실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화가입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Delaware, Florida and Georgia.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아이오와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캔자스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사는 댄은 면접시험을 보기 위해 워싱턴 DC에 왔다고 하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DC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I met Dan, who is in town from Atlanta, for a job interview. And he told me that he's a bit anxious about how things will turn out. But other than that, everything seems to be going well, and he is enjoying his trip here in DC. 그럼 먼저 제가 Dan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 far, so good 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ctually visiting from Atlanta. I just got here.
Yeah. Well,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So far, so good?
Yeah.
You seem a little excited.
Well, I'm just waiting to see, you know, how this whole trip transpires. Yeah, yeah.
Well, I wish you the best of luck. Yeah.
Dan은 면접시험을 보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DC 날씨가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 so far, so good. 입니다. So, S-O, far. F-A-R, far, so far, 지금까지는 so good, so good, 좋죠? 아직까지는 날씨가 괜찮죠? 라는 뜻입니다. 네, so far, so good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 순조롭다 라는 뜻입니다. The phrase so far, so good is used to say that things have been pretty successful until now and that all is going well so far. So far, so good. 지금까지 좋다, 순조롭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Listen carefully.
Actually visiting from Atlanta. I just got here.
Yeah. Well,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So far, so good?
Yeah.
You seem a little excited.
Well, I'm just waiting to see, you know, how this whole trip transpires. Yeah.
Well, I wish you the best of luck. Yeah.
네, 본문에서 제가 댄에게 Well, I hope you like the weather so far. So far, so good. 라고 했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결혼 준비가 잘 돼가 아직까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조금 떨리네. 그렇죠? My wedding preparation is going well. So far, so good. But I am nervous. My wedding preparation is going well. So far, so good. But I am nervou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다, 순조롭다, so far, so good.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5년 6월 18일 오늘 나폴레옹이 이끈 프랑스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연합군에 항복합니다. 1804년 프랑스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은 8년 뒤인 1812년 6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영국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유럽연합군에 패해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됩니다. 그러나 한 해 뒤 나폴레옹은 엘바섬에서 몰래 탈출해 다시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나폴레옹의 제집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점차 커지자 나폴레옹은 12만의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영국의 웰링턴과 프로이센의 블리어가 이끄는 연합군과 일전을 벌입니다. 유럽연합군과 나폴레옹의 결전 장소는 벨기에 브뤼셀 남쪽에 있는 워털루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죽어도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며 목숨을 내걸고 싸웠지만 20만의 유럽연합군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연합군에 항복해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됐고 6년 뒤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79년 6월 18일 오늘 미국과 소련 간의 제2단계 전략무기 제한협정인 약칭 솔트2가 체결됩니다.
Moscow and Washington, they stepped up negotiations for a new arms limitation treaty, SALT II.
이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제2단계 전략무기 제한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감축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이 협정에서 두 나라의 핵무기 숫자를 일정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새로운 공격용 전략무기의 개발을 금지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제2단계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2의 비준을 앞둔 1979년 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카터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이 협정의 비준을 유보시킵니다. 이어 미국과 소련은 다시 팽팽한 긴장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B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